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큰 기쁨의 큰 일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가 아마 늦여름이었는데요. 논에 벼가 이렇게 막 그냥 꽃을 피울 정도 되었어요. 익지는 않았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가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는 신장로 가에 있었거든요. 신장로 아십니까? 예. 그게 보니까 돌멩이들이 있고 막 이런 신장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오후 한 1시나 2시 정도 됐어요. 어렸습니다. 그때 점심을 막 먹고 난 이후였던 것 같은데 농협 직원이 오토바이 뒤에다가 미국말로 말하자면 캐시, 한국말로 말하면 현금, 그걸 봉투에 대해 싣고 신장로를 달리면서 다른 면 이런 소재지를 갖다 주려고 막 달려가다가 그게 탁탁탁탁 뛰니까 봉투에 돈이 확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그분은 참 그분도 참 정말 생각 없는 분이에요. 그냥 뭐 앞으로 계속 돌려가서 그냥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누가 그냥 갑자기 하는 말이 돈이다 하는 소리 듣고 그냥 저도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고 사람들이 동네가 막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약간 좀 살살 불었는데 막 그냥 막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막 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논에 그냥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벗은 그냥 채로 논에 그 벼 심었는데 거기 들어가고 이래가 돈을 다 주었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그냥 그래서 막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큰 기쁨이 있었죠. 왜? 공짜로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이 다시 돌아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이 동네 그 가운데 떨어졌는데 날렸는데 얼마나 추운 사람 있는 건 이제 다시 이제 걷어들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그 감격이 부담이 되고 이제는 불편하기 시작했고 서로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밤늦게 정도 되는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이제 돈 주운 거 대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아마 그때 제 생각에는 숨기고 그랬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 그런 우리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집에도 아마 조금 숨겼을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잠시 동안 깊었던 그 돈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흔들림 없는 확신의 근거 다섯 번째 승리할 수 있는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요. 아,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잊지를 말았으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삶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대로 돌아가요. 이겨야만이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 살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깨닫고 혹은 또 공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로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이겨야 할 자리, 승리할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고 나는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딱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의 악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에 어렵지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긴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아닙니다. 값싼 싸구려 기쁨이 아닙니다. 힘든 기쁨입니다. 힘든 기쁨. 이기는 기쁨.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이길까? 그리고 어떤 기쁨을 누릴까? 제가 적어보니까 이걸 다 적지를 못했어요. 시련을 이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울함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경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예, 죄를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썩을 자존심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과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만 계속 오늘 좀 말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기쁨을 영적인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전문용어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 가장 기본 첫 번째가 뭔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해석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성도는 생각을 해석하는 능력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입니다. 돌에 돈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돈을 주울 때 굉장히 기뻤었는데, 아, 그거 보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생각이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이.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째로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 번째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악마요. 사탄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의 적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아, 나 연약해서 이놈은, 여러분, 내가 그런 것보다도 그 전에 먼저 생각 속에 악한 원수 마귀가 마음 안에 뿌려놓은 그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악한 영이에요.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성도의 그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시험 들게 하고 거짓말로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하는 거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이용해서 죄의 길로 유도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사탄은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육신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는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줍니다. 그 생각이 감지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넣어주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라도 그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린 그때에 사탄은 와서 예수님의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혼미케 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한다 했습니다. 혼미한다. 여러분, 이 혼미한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바로 서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미하는 거예요.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탄은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는데 11장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에 매기하시고 매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먼저 우리 영혼을 갖다가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여기 도둑은 누구죠?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건 누구?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 아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전문가예요. 생각을 속여서 죽이는 일에 계속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사탄도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영혼을 아주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을 속입니다. 생각 속에 수염이 달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뭐 뿔이 나고 이렇게 해서 휙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방황하게 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두 영역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오류가 아니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를 딱 믿으면은 여러분 쥐약 있잖아요. 쥐약. 쥐가 있으면 그 쥐약 넣잖아요. 그런데 쥐약의 98%는요 곡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쌀이나 혹은 뭐 이런 동물들 단 2%가 뭐냐면 비소라고 하는 독극물이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단 2%의 독극물 이 비소를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 속아. 내 생각인 줄 알고 속는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딱 있었는데 이미 사탄이 거기 그 생각을 심어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그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죽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정도 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확신의 근거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생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역시 생각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끝에는 우리가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어떤 생각? 믿음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상태를 하나님은 늘 점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생각에다가 오염을 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이유거리, 변명거리, 합리화하는 거리를 계속해서 갖다 넣어놓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대 철학의 대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합리론을 주장했습니다. 합리론을. 그 라틴어로 코키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합리론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거 다 믿지 말고 생각 좀 해라 생각 이렇게 주장한 것이 데카르트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속아요. 속았어요. 합리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쫓을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은 분이에요. 이성을 뛰어넘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게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생각에 들어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복잡한 생각들이 많다? 생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화시키지 않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터에서 이겨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생각의 출처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온지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를 푸는 숙제를 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에 그때는 비로소 큰 어려움과 시련이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실타래와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생각을 가져다 넣어주는 전문가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의 생각을 속인 것과 똑같아요. 합리적으로 보는 생각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생각. 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계몽적 사고, 합리적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연히 사탄이 들고 와서 그 생각을 하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각의 근거는 생각의 속도와 생각의 과정은 불쑥불쑥 뚫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생각을 먼저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으려면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여기 잔에 차여 있으면은 이것을 오래 가만히 두면 거기가 다 이렇게 부유물이 다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되줘야 돼요. 마귀의 특징은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마귀의 특징은 항상 분주하게 만듭니다. 왜? 생각이 하나님께 고질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쁜 습관, 나쁜 행동, 나쁜 버릇 나에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자극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기뻐게 하는 것인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이냐? 합리와 이성, 지식과 경험인데 이것이 뭐냐? 마귀가 거기다가 2%의 독극물을 갖다 비소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디서 할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신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생각에서 이겨야 되는데 딱 그 방법은 뭐냐?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주님이 내 생각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되죠.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걸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를 말미암아 이런 면역체, 생각의 면역체가 충만히 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과 습관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행동과 습관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낙담합니다. 그러면 좌절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로 생각을 검색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계속 소독해내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키고 우리 생각을 막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동과 습관, 버릇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지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도록 사탄은 계속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기냐? 꼭 그래야 되나? 그래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합리적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시험이 될 수가 있고 갈등이 심해지면 마음에 엉어리 같은 분노가 생길 수 있고 부정적인 뜻에 그 마음, 심령, 영혼이 딱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늘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들은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내 생각 속에 역사하다가 서서히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서서히 사라져요. 기도를 쉬게 되면요 서서히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딱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그 권세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잘 때 그냥 피곤하다 하고 그냥 덜렁 침대에 들어 눕지 마세요. 기도하고 자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더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아이고 그냥 자고 싶다 할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 생각이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속에 십자가 없는 기도는 사탄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쾅 밟아 그냥 깨뜨리셨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 딱 한마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각오와 결심과 선포가 우리의 삶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요 사탄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십자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악한 마귀가 내 사탄의 오염물을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순종입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말씀과 같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그 2절 이하를 연결시키면 돼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래요.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뭐냐? 시험이 오면요. 시련이 오면 여기 말하는 시험의 시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련이 오면요.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시련은 시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누구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 그래서 시험 시련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건강한 믿음이 되고 넘어지면은 사탄에게 패합니다. 시련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입니다. 그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구원받고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 우리 예, 전용식 형제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가면 이곳저곳 지뢰밭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시험거리, 시련거리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되구나.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례의 생활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영적인 근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련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시련은 좋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뭐 이런 걱정거리가 많아, 이거. 그전에는 걱정거리가 없더니. 아, 예수 믿으니까 뭐 자꾸 내보니까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이 보여. 이게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허물과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이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고난을요, 나쁘다고 말 안 했어요. 성경은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고난, 이거 시련, 이거 정말 피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더 세밀하게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세 가지, 크게 중요하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건강 문제, 이런 시련을 줍니다. 이거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눈앞에 있는 시련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시련 후에 오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하루 종일 정말 종일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때 잠자리에 딱 누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요. 달리기요. 예? 그래서 한 5마일, 6마일 정도 팍 뛰면 땀이 그냥 막 그냥 물어듯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샤워를 딱 하고 딱 앉았으면 어떻게 하면 몸이 가뿐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해봤습니까? 한번. 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더운 날에 밖에 가서 하지 마시고 혹시 그래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저는 가만히 요즘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막 거기에 매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련의 끝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서 시험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나 못 견디겠어요! 할 때 하나님은 딱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당겨주시고, 우리 뒤에서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좀 걸어가야 돼. 맨날 밀어도 꼼짝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은 약함에서 나옵니다. 시련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약하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좀 주님 좀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세요. 나 안 됩니다, 주님.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함을 잘 수용하는 성도는요, 넘어진 거, 부족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시련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답은 결국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사람 살고 있어요. 두 사람 종류, 두 종류가. 하나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 없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으로 육체로 사는 이 세상 산 동안 환난과 시련은 늘 계속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스트레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부담의 스트레스예요. 아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걱정을 왜 합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막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를 갖다가, 우리 안에 이 시련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서 믿는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말이에요. 금을 주러 왔다. 왜? 불화와 갈등이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집안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거짓 화평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놓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끝에서부터. 성경도 끝에서 요한계시록부터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성도는 환란이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은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요, 증거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두 번째 기쁜 그런 동네 잔치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장수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뭐 아주 신라시대든지 뭐 아직 어떤 시대든지 몰라도 거기서 장수들이 말을 타고 해서 싸움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서 큰 이 분묘가 있는데 그 말이 말 그 말들의 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고개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보니까 아마 늦가을 쌀쌀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어린 기억에 동네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큰 트럭이 소주를 가득 싣고 왔어요. 여러분 소주 아십니까? 예, 마시면 취하는 소주. 그 소주가 지금 소주병이 아니고 이만큼 해가 이렇게 돼가 이렇게 되는 그 소주병이에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색깔이 파래요. 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현장을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이 트럭이 올라가다가 그만 옆길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랬으니 소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주병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니까 도로 옆에 도로, 조그만 고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병들이 다 깨지면서 소주가 철철철철철철철 흘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차가 넘어져 깨어지고 소주병이 터진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 소주를 담으러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고 막 그냥 그릇을 들고 막 다 갔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갔어요. 뭔지 모르게 갔어요. 그냥 그런데요, 막 얼마나 소주가 많이 그냥 깨졌는지 그 밑 그 보니까 막 그냥 고여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무조건 퍼담는 거예요. 무조건 퍼담아. 좀 칼에서 담아야 될 거는 생각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퍼담으라 하더라고요. 그래 막 퍼담았어요. 그걸 집에다가 가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고 난 뒤에 다 깔아놓고 난 뒤에 소주를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소주를 마셨습니다. 온 동네가 늦가을 정도 됐는데 소주에 취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갈등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제가 그때 기억해요. 정말 저는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 이런 것만 봤지 그 소주를 못 봤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술에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면요 내일 걱정이 안 돼. 할렐루야. 그냥 흥얼거리고 찬성이 나오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하면 기마이가 좋아져요. 막 그냥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일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성도는 매일 성령에 취해야만이 세상의 유혹에도 승리하고 우리 생각 속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확신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뜨면서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기도할 때 뭐 나는 그냥 기도 제목 있는 대로 기도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30분 내가 그러기 전에 일어서지 않는다. 이런 기도를 정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걸 기도로 체질을 하시기면은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악한 영의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문제와 사건은 주님이 해결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정말 확신 비결 이건 오직 기도다. 기도가 돌파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